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 등은 김 부위원장 일행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30분경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위원장 일행은 미국 출국에 앞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지난해 6월과 마찬가지로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 동부 시간으로 17일 저녁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전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미무역협상 사령탑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류허 부총리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초청으로 오는 30일과 31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양측이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합의에 대한 추가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2010년에 이어 9년 만입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미국의 적절한 방어를 위해 우주를 기반으로 한 방어망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기술을 통해 미사일을 보다 신속하게 탐지, 추격, 격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 정부가 특정 우주 궤도에 탐지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화웨이와 G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 4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이나 제재를 따르지 않는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 미 반도체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다른 중국 통신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사법당국이 화웨이에 대해 미 통신회사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곧 기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이 스마트폰을 테스트하는 로봇 관련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하원에서 실시된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고 불신임안은 찬성 306, 반대 325표로 19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반드시 협상 가능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철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테러로 미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어제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만비즈네 시장 주변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 가운데 미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호활동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이미 일부 단체들의 방북 신청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메카울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Yeah,
메카울 의원은 16일 VOA 기자 만나 어제 미 국무부 청사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재 미 대사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메카울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대표로 선출돼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나란히 활동하게 됩니다. 메카울 의원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계 정상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은 늘 좋은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과 북핵무기의 위험이 가득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 참전 일부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인정하겠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더 많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게 당근을 줄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논의가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할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약속했다는 것이 문제의 큰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of course, the discussion could be useful.
모든 징후를 봤을 때 북한의 핵 흔적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의 이런 협상에서 미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 이런 전략이나 계획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far, I haven't seen any of that from Donald Trump or from the White House.
그러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보좌관들이나 외교관들이 말하거나 북한에 제안한 것을 종종 반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은 현재 각 위원회들을 구성 중이라면서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가 북한을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 외교 정책에 대한 증언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시 위원장은 위기로 치닫던 미국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17일 미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언론에 종사하는 자신의 좋은 친구들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들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이 집으로 돌아가 갖고 있던 모든 핵을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진행 중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외교적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에 들뜨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실패한 것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자신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성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북한의 비판이 있는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정상 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불만족스러워하는 부관은 늘 있고 양측에 투덜대는 부관도 늘 있다면서 때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때로는 외교적 목적에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북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아마 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리시 위원장은 미국은 북한과 과거 경험이 있고 이것은 이 문제가 조심스럽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방심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일이라며 양측은 좋은 지점으로 이동해 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은 미북 양측이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라며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미북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백악관 국무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오늘 워싱턴에 도착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형식의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시간 현재 워싱턴으로 오고 있나요?
예, 오늘 저녁 워싱턴에 도착하는 베이징발 미국 국적 항공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무부는 11월 8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사흘 전인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방문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7개월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수인사 수준을 넘어서 담판 형식의 구체적인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이 지난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각별히 예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맞습니다. 당시 존 케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90분간 김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장시간 회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뒤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김 부위원장을 차량까지 배웅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죠?
예, 친서를 휴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것이라면 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친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미 협상의 책임자로서 제재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네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무려 5시간 30분 동안 면담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벌였던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미국 방문을 취소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측 협상 관계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측 협상 책임자인 폼페오 장관도 포함됐는데요. 과거의 대결 의식을 버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소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현재 북한의 핵심 관심사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안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 일부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과도 이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면담했을 때도 제재 문제를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제재 문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확정한 것 외에도 제재 문제,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면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에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서명이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면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까요?
여전히 확실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만난 데다 그동안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간접적인 대화를 계속해온 만큼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북 비핵화 협상의 앞날은 전적으로 두 정상의 상호 신뢰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while th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await.
펜스 부통령은 16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해외 주재 미 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대되는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미국인들과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직면한 불량국가 집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칭하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을 독재국가로 묘사한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견해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지금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제재 완화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 해결 없이는 비핵화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15일에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며 제재 완화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지난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서로에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은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3차 방북에서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지난해 7월, 외무성 담화에서도 북한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0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종전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그달 말 현장 시찰에서 직접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제재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건설 노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도 지난해 11월 뉴욕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된 것도 제재 문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미북 제네바 핵협상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VOA에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을 만나더라도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CNN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북한이 정말로 화가 났다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재 완화지만 워싱턴은 제재를 가장 강력한 대북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the meantime,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effect.
더불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만 9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런 기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의 소극적인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남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필요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에 협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겠다는 미 정부 발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화적인 움직임들이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매우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라는 말 대신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을 쓴 것을 놓고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VOA에 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wa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that is by, you know, maintaining the sanctions regime until it's clear that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결심을 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완전한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완화는 미국이 인정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북한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실질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에 대한 생산 라인의 폐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된 비핵화를 맞으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와 폐기, 사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일정이 알려지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회담의 구체적 결과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은 북한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핵폐기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할 것을 김 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미국이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라도 직접 접근권을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looking for is direct access.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전보다 더 높아졌다며 싱가포르 선언처럼 모호한 결과물이 반복된다면 국제사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n conjunction with a second meeting, the bar for judging the summit as having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진전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북핵 문제를 전담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미국은 만남 자체보다 비핵화 절차 등 만남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a little substance here out of this meeting, a description.
다음 선언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최소한 양측 모두 공감하는 설명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조치들도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can expect, hope for this preliminary discussion, if that's what it is, will indicate what it is that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앞둔 예비회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시작 단계를 논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정상화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면서 자체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안보 사안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을 적대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국방 분야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8년 만에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또 지난주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략 한국형 삼축체계란 용어도 없애고 핵 WMD 즉 대량 살상무기 대응체계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런 조치들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만이 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표현으로 또 삼축체제도 사실은 뭐 킬체인이니 대량 응징보복이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핵 더블링 MD 대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남북 간의 지금 협상 또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런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고 그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뜻이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 센터장은 용어와 표현은 변경됐지만 무기체계와 대비태세 등 원칙이 바뀐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방백서가 지적했듯이 북한이 핵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특수부대도 늘리며 재래식 전력을 계속 전진 배치하는데 한국만 표현을 바꾼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장병들에게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이 남북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소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그것이 한미동맹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반발짝 너무 빨리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빨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특히 국방이라는 건 다른 사이드가 아니라 국방이라는 사이드는 확실하게 위협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약간 반발짝 정도 먼저 나갔다.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반발짝 뒤에 따라가야 될 조직이 반발짝 앞서 나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더욱 자세히 설명한 게 이번 국방백서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 다른 방식과 다른 것으로 적의 북한의 적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또 적이란 단어를 뺀 대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ICBM이라든가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우리의 적의 위협이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 재래식 어떤 무장력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감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선별적인 어떤 재래식 어떤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특수군 같은 것, 그다음에 전투를 또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어떤 여단의 규모가 많아졌던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의 어떤 위협의 증가를 실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적이란 단어가 단순히 빠졌다고 해서 북한을 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기관의 일부 전문가도 북한은 대결과 도발을 일으킨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을 해야 할 협력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적으로만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역시 국방정보보고서에서 적이란 의미의 enemy란 용어보다 적대적 혹은 대립관계란 의미의 adversary, 위협이란 의미의 threat 또는 반대자란 뜻의 opponent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국방 전문가인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거 VOA에 미국은 상대를 자극해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하는 적이란 표현보다 부드럽고 완화된 표현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역사학자인 마이클 이그나티어프 전 캐나다 자유당 대표는 과거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에서 적과 다른 용어의 개념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대립관계란 의미의 adversary는 이기길 원하지만 신뢰가 가능하고 타협할 수 있으며 내일의 동맹도 될 수 있는 대상인 반면 적이란 의미의 enemy는 파괴 대상으로 신뢰가 불가능하고 규범대로 행하지 않아 타협할 상대가 아니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양면적 대상이기 때문에 적이란 표현을 삭제한 게 더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황으로 대치 중이고 수천 건의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을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가한 상황에서 국제 기준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건 무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새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화성 13형과 그 개량형 미사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모두 14종의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래식 전력을 선별적으로 증강하고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 증강 기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북한 전력이 한국의 59만 9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28만 명이며 육군 전력의 70%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주에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 5년 동안 270조 7천억 원, 미화로 2,4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문성북 센터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변화하는 그런 안보 상황, 특히 병력은 줄잖아요. 또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줄지 않고 늘고 있고 한미동맹 우리가 언제까지 한미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동맹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스스로 갖춰야 할 역량은 갖춰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방비를 늘려나가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백서는 또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이란 부분을 새롭게 추가해 북한과 군사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남북 간 경쟁에서 이미 한국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먼저 선의를 보여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신감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너는 왜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실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잖아요. 저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고 봅니다. 훨씬 우리가 뭐랄까 지금 앞서 있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뭐 양보라는 개념보다 좀 더 북한에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통제하고 박해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16일 워싱턴 DC에서 2019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 is number one on the world watch list again. 목록을 발표한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 회장은 국가가 권위주의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국가 또는 독재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해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식의 공산주의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리 회장은 또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종교 단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y are arresting people for having Bibles. They're restricting people from going to meeting freely to talk about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자유롭게 만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종교 탄압 피해 실태를 다루는 오픈도어즈의 스페셜리스트 헬렌 피셔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북한에서는 여성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istinctive in North Korea is the us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s part of the persecution of them because they are Christians.
북한에서는 여성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정권이 강요하는 개인 숭배에 마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남부에 살고 있는 탈북민 바오로 씨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북한에 살 때는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접해볼 기회도 없었거든요. 뭐 성경책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죠. 아유, 오죽하면 제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만났을 때 술이랑 사가지고 갔는데 같이 마시자고.
바오로 씨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전화통화 등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다른 지방의 주민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외부 세계로 나온 탈북민들이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 큰 거부감을 가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뭐 종교를 믿다가 뭐 믿음이 생기면 뭐 또 달라지겠지만 처음에 그런 데 가면 사기꾼 집단 같은 게 아주 그냥 무섭게 보여요.
바오로 씨는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하는 이유는 수령과 당에 대한 우상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했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특히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국제연대 마영애 대표는 북한에서는 정권의 극심한 탄압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감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였던 자신의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나 그리고 또 예수님 뭐 기도하는 뭐든 이런 것들을 바깥에 알려지게 되면요. 북한 정부는 철저히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마 대표는 자신이 평양에 살 때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일부 종교 시설들은 외부 세계를 속이기 위한 시설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동수교회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쇼로 자 북한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교회도 방문시키고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종교가 살아있다는.
마 대표는 북한 당국이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보더라도 일반 북한 주민들은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종교 탄압과 기독교 말살 정책은 이미 김일성 주석 때부터 시작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서부에 사는 탈북민 김혜성 씨는 북한 정권이 국가의 사상 이외에 다른 모든 사상을 강력히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적 사상이라든가 이 국가 체계에 맞는 사상은 무조건 법적 절차나 공개가 되지 않고 보위부라는 기관에서 그것을 직접 관할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이 종교 활동을 중대한 국가 전복 행위로 보고 극심하게 탄압한다며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외부 세계도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북한을 탈출한 이후에야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정권이 강요하는 개인 숭배에 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상 체계가 어느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성교라고 봐야죠. 결국은 개인 종교가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고선 정연하게 그 배를 대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 검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이미 일부 단체들의 방북 신청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인도주의 활동이 제재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대북 지원 활동을 위해 지난 14일 미국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하이드린튼 대표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한해 방북 금지 조치를 완화해 준 데 감사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방북 신청서가 얼마나 신속히 접수돼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봄쯤에는 방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호를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향후 지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VOA에 미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등으로 대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 때문에 결핵과 간염 등의 치료약이 들어가기까지 6개월이 넘게 소요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는 재미 한인의사협회도 방북을 준비 중입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16일 VOA에 중단됐던 대북 의료 사업을 위해 오는 봄 방북할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박 국장은 지난해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자신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 의사 3명이 그해 5월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방북했지만 8월 재신청은 거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미 대북구호단체들의 활동 재개 움직임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일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 대표들을 만난 뒤 활발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키스 루스 미국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건 대표와 미국 인도주의 단체 대표들, 유엔 관리들이 함께한 만남은 실질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특히 미국의 구호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북한 여행 제한 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재 해제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면서 지도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올해 북한 경제의 초점이 제재 완화 여부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sanctions relief would have the quickest relief of pressure on them. But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internal economic management changes.
밥슨 전 고문은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재 완화는 경제적 압박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일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경제 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경제 관련 정책을 어떻게 고칠지, 어떤 경제 정책이 북한에 도움이 될지 등을 핵심 논의 주제로 꼽았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인 제재 완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밥슨 전 고문은 제재 완화나 핵협상 같은 주제만을 다루는 상황에선 경제가 어떻게 더 잘 작동할 수 있을까와 같은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토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해외 자본이 유입될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 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밥슨 전 고문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커지는 등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note that the trade deficit still is, you know, that they're still importing more from China than they're exporting, so that there's still a
다만 물가가 안정돼 있으며 일각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단속을 완화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재 대상인 의류 제조업이나 광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북한 경제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며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 총선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억 1천만 달러, 수입액이 21억 8천만 달러로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1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88% 떨어지고 2016년과 비교해선 92%나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도 제재 완화보다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라는 지적입니다. 김 연구원은 제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주요 경제기관들은 아직까지 해외로부터 오는 투자를 지지하거나 촉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이 현 경제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완화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어느 정도 경제적 제재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어렵게 남아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 북한 경제가 산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pretty clear from Chinese data that North Korea's imports are just tiny compared to what they used to be. And especially in the manufactured goods.
지난해 제재의 영향으로 기계류와 같은 생산 관련 분야에서의 수입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탕과 담배, 플라스틱, 섬유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계류의 수입이 줄어든 건 제재로 인해 관련 품목이 유입되지 못한 것과 더불어 현금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기계류의 수입이 줄어들면 대형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없는 등 산업 부문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 역시 제재 해제가 자동적으로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So even if they get sanctions lifted and they start exporting again, say textiles to China.
제재가 해제돼 특정 품목이 다시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이전 시점인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는 더 빠른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2016년 수준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산업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 경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 has done a surprisingly good job of keeping the won steady against the dollar for the past five years.
브라운 교수는 지난 5년간 북한의 화폐 가치는 달러 대비 8천 원 수준을 유지했다며 북한이 이 분야에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주간 달러 대비 북한 화폐 가치가 8,500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1994년 때처럼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1월 17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의 퇴임식이 거행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기도 했던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거대한 세력, 군산복합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추구했던 추구하지 않았던 군사 방위 산업 단지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의 획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기민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국민들만이 거대한 산업적 군사적 방위기구를 우리의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목표와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와 자유는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군산 복합체의 도전을 꼽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말로 이날 퇴임 연설을 마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첫 방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당선자 신분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6.25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이승만 한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최전선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공식 방한을 한 것은 1960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첫 국빈 방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청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상화가 내걸렸고 기념 우표와 기념 담배가 만들어질 정도로 열렬한 환영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1942년 1월 17일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태어납니다. 12살 때 권투를 시작한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 프로 권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알리는 세 차례에 걸쳐 헤비급 챔피언이 됐고 통산 19차례 방어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알리의 프로 통산 전적은 56승 5패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67년 베트남전 징집을 거부해 챔피언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권투선수라는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싸운 권투선수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